여러분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과거의 실수나 오랫동안 못 고치고 있는 나쁜 습관 때문에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책하면서 그냥 체념해버리는 순간들 말이죠.
맞아요. 뭔가 내 피 속에 막 흐르는 지독한 저주나 운명 같은 게 있어서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는 그런 깊은 좌절감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수천 년 동안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유전병을 앓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대한 믿음과 좌절감이 단지 고대 그리스어 문헌을 라틴어로 잘못 번역해서 생긴 아주 어처구니없는 오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완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일 텐데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빠져볼 이 깊이 있는 대화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는 저명한 신약학자이신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5장과 6장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맞습니다. 인류의 거대한 실패인 아담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그 무거운 꼬리표를 확 떼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아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진단할 때 말이죠. 의학이나 공학처럼 아주 명확한 기준을 원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고 쩍 갈라진 뼈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안도감이 섞인 확신을 얻는 거죠. 아, 여기가 문제구나 하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석이 시원하죠.
네. 흑백이 뚜렷한 가시적인 세계는 우리한테 어떤 통제감을 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영적인 정체성이나 죄, 내면의 본성, 막 이런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먹통이 됩니다. 진단의 풍경이 엄청 짙은 안개처럼 흐릿해지면서 사람들이 종종 잘못된 결론을 내리곤 하거든요.
약간 안개 낀 늪지대에서 길을 확 잃어버린 느낌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잖아요. 번역 실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믿게 되었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현재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인류의 출발점인 아담,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쫙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서구신학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엄청난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그게 뭔데요?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다들 아시죠? 어거스틴은 아담의 유죄, 그러니까 그 죄책이 마치 유전병처럼 생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후손들한테 고스란히 유전적으로 전달된다고 봤습니다.
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아담의 죄값을 짊어지고 나온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른바 원죄라는 운명론적 개념이죠. 그런데 키너 박사님이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시 원어인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에 능통하지 않았고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의존했거든요.
번역본을 봤다는 거군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빙고. 로마서 5장 12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들어왔다 이런 뜻인데 라틴어 번역본은 이것을 그 사람 안에서,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오역을 해버린 겁니다.
우와, 잠깐만요. 문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거랑 아담 안에서 통째로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오리게네스나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동방의 그리스 교부들은 어거스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 본문을 읽어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데요?
그들은 아담의 죄가 막 유전자처럼 우리 몸에 딱 새겨져서 유전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아담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을 처음 열어젖힌 건 맞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가 아담의 그 나쁜 선례를 자발적으로 모방하고 반복했다고 해석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선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거네요. 부모의 나쁜 식습관을 보고 자란 아이를 생각하면 딱 맞겠어요.
오, 식습관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당뇨나 비만을 유전자로 꽉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매일 밤 야식 먹고 운동 안 하는 부모의 식습관을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결국 부모랑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와, 진짜 훌륭한 비유네요. 딱 그겁니다. 우리가 유전적인 족쇄에 묶인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으로 아담의 죄를 복제했다는 뜻이에요. 1세기 무렵의 고대 유대교 문헌인 에스트라 4서나 바룩 2서 같은 걸 봐도 이런 사상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군요.
네. 아담이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결국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아담이 되어서 스스로 죄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기 위해서 고대의 비교 수사학이 싱크레시스, 그리고 랍비들의 논증 방식인 칼 와호메르라는 걸 사용합니다.
칼 와호메르요? 이해를 좀 어려운데 그건 어떤 논리 구조인가요?
쉽게 말해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논리예요.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1대1의 똑같은 체급으로 비교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불균형적인 대조를 이루는 거죠.
불균형적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훨씬 무겁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아주 작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생명과 의는 그 작은 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이라는 큰 것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우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그러면 그 거대한 생명력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 그게 참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이른바 만인구원론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와 연대하는 자들만이 이 거대한 생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문맥적 한계가 아주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아, 그리스도와의 연대. 그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 좀 더 깊이 파헤쳐 봐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당연히 드는 의문이 하나 생겨요.
네, 어떤 거죠?
우리가 유전병처럼 어쩔 수 없이 저주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를 반복한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숨막히는 규칙들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걸까요? 율법을 주면 행동이 싹 고쳐질 거라고 기대하신 걸까요?
그게 바로 율법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율법 자체는 분명히 선하지만 율법이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주지는 못하거든요. 바울은 율법이 단순히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명확하게 계산 가능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의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재미있는 사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죽음과 죄는 세상에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고고학적 기록만 봐도 살인이나 전쟁 같은 건 수천 년 동안 인류와 늘 함께 해왔잖아요.
맞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봐도 율법이 없던 시절인데 살인이 일어났으니까요.
네. 율법은 새로운 죄를 막 창조해낸 게 아니라 이미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죄에 아주 강렬한 조명을 딱 비춰서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백일화에 드러냈을 뿐인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율법이 마치 병원에 있는 최첨단 MRI 기계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오, MRI 기계요?
네, MRI는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종양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기가 막히게 진단해내잖아요. 하지만 그 차가운 기계 안에 아무리 오래 누워있는다고 해서 종양 자체가 치료되는 건 절대 아니죠. 율법도 우리 마음속 죄의 위치랑 크기를 완벽하게 짚어내지만 정작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기능은 아예 없는 거군요.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MRI 기계는 진단 도구이지 수술 도구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한계가 바로 딱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돌판에 새겨진 그 차가운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요. 확실히 돌판이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네. 이 대목에서 당시 유대 랍비들이 아담에 대해 가졌던 독특한 상상력을 한번 살펴보면 진짜 재미있는데요. 후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타락하기 전에 완벽했던 아담은 단순히 흠없는 인간 정도가 아니었어요. 몸에서 엄청난 광채를 뿜어냈고 심지어 그 체구가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다고 묘사하거든요.
아담이 지구를 덮을 만큼 거대했고 막 몸에서 빛이 났다고요? 좀 황당한 상상력 아닌가요? 판타지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문자 그대로 진짜 그렇게 믿었다기보다는 신학적인 과장법에 가깝습니다. 랍비들이 아담을 그토록 막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상상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유가 뭔데요?
인류가 죄 때문에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뼈아픈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엄청나게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엄청났던 영광을 잃어버렸으니까 율법이라는 그 진단 기계만으로는 도저히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이 그 상상력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아, 잃어버린 게 너무 커서 율법 정도로는 택도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대한 상실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뿐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좋아요. MRI 기계로 진단만 받고 잃어버린 그 거대한 영광을 아련하게 그리워만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진짜 치료법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바울은 그 치료법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데요. 키너 박사님 자료를 보니까 이 연합을 설명하려고 1세기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구체적인 행동, 즉 세례를 끌고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당시의 세례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단순히 머리에 물을 톡톡 뿌리고 마는 가벼운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달랐나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기원을 쫙 추적해보면 1세기 유대교의 개종의식과 아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갈 때 하는 의식 말이죠?
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남성은 할 일을 받아야 했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에게 진짜 필수적이었던 것은 바로 미크바라 불리는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몸을 완전히 푹 담갔다가 나와야만 했어요.
흐르는 물이요. 왜 굳이 흐르는 물이어야 했나요?
그 흐르는 물, 즉 살아있는 물이 생명과 정화를 상징했기 때문이죠. 이방인으로서 살아왔던 과거의 불결함이나 우상 숭배의 찌꺼기들을 살아 숨쉬는 강한 물살에 완전히 씻어서 떠내를 보낸다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장치였습니다.
와, 진짜 엄청 극적이네요.
게다가 에픽테투스 같은 이방 철학자들의 기록을 봐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유대교 개종의식은 꽤 멀리 알려진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도 대중에게 아주 익숙한 이 상징적인 방식을 자연스럽게 채택했던 겁니다.
아, 사람들도 다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기독교의 세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훅 나아갑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지는 목욕이 아니에요. 과거의 민족적, 가족적 유대관계를 완전히 칼로 끊어내듯이 끊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공동체와 철저하게 연대하겠다는 목숨을 건 공개적 선언이었습니다.
완전한 소속의 변경이네요.
그렇죠.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비유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이라는 그 옛 주인을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모세라는 새로운 지도자와 확실하게 연대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옛 주인을 수장시킨다. 오, 아주 강렬한 표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그럼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몸을 물손에 푹 담그는 그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뿅 하고 구원하는 무슨 마법의 목욕 같은 건가요? 만약에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굳게 믿었는데 십자가로 향하던 길에 순교한 사람처럼 물에 들어갈 물리적인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해찌르는 질문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키너 박사님도 세례를 그런 기계적인 마법의 의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키너 박사님이 아주 탁월한 비유를 하나 제시하시는데요. 세례는 바로 약혼 반지와 같다는 겁니다.
약혼 반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는 물리적인 행위 그 자체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나 결혼이라는 본질을 짠 하고 창조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지가 없어도 이미 두 사람은 사랑하고 있고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상태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 헌신과 약속을 온 세상 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정적인 증표가 되죠. 물에 들어가는 의식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면의 온전한 믿음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아, 형태보다 본질이 우선이라는 거네요?
네. 실제로 1세기 후반의 초기 기독교 문서인 디다케를 보면요. 흐르는 물이 없다면 고인물을 사용해도 좋고 만약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그냥 머리에 물을 붓는 것으로 대체해도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유연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물이라는 물리적인 형태 자체에 막 얽매인 게 아니라 그 의식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반지를 낄 틈도 없이 순교한 사람 역시 이미 그의 심장에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약혼 반지가 깊게 새겨져 있었던 셈이죠.
와, 약혼 반지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자, 그럼 반지를 성공적으로 딱 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새로운 연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참 쉽지 않죠.
맞아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옛날의 나쁜 습관이 툭 튀어나오고 짜증내고 또 좌절하잖아요. 반지를 꼈는데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을까요?
바울은 이 답답한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기서 기독교 신학에서 진짜 위대한 긴장관계 중 하나인 직설법과 명령법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어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직설법과 명령법이요?
네. 직설법은 하나님께서 딱 선언하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팩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존재하지 않던 빛이 즉각적으로 팍 창조되잖아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즉 칭이라고 선언하시면 우리는 내 과거의 더러운 꼬리표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딱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팩트, 직설법인 거죠.
아, 이미 주어진 완벽한 신분, 그게 직설법이군요.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명령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명령하는 거죠. 왜 굳이 명령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알아서 바뀌면 좋을 텐데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한순간에 싹 바뀌었지만 우리의 뇌회로나 육체의 근육에는 여전히 과거의 감정, 상처, 죄의 패턴들이 수십 년 동안 굳은 살처럼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듣다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옛날에 들었던 서커스 코끼리 훈련법 이야기요.
아, 어떤 이야기죠?
어릴 때 아주 작은 말뚝에 얇은 밧줄로 묶여서 자란 코끼리 있잖아요. 그 코끼리는 나중에 집채만큼 덩치가 엄청 커져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밧줄을 툭 끊을 수 있는데도 그 얇은 줄 하나만 묶여있으면 아예 도망칠 생각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못 끊어 하고 완전 학습단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죠.
맞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지금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를 가두던 감옥문은 활짝 열렸고 밧줄은 툭 끊어졌는데 그게 직살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옛날에 묶여있던 코끼리처럼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명령법의 실패인 거네요.
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코끼리의 진짜 문제는 밧줄의 물리적 강도가 아니라 코끼리의 인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여긴다, 계산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일종의 인지적 전환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내 불안한 감정이나 어제 저지른 실패를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언을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 뇌를 재배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지적 전환이나 뇌의 재배선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현대의 심리치료나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딱 떠오르네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비슷한 맥락이죠.
그럼 바울의 이 인지적 전환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마인드 컨트롤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결국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자기 최면 아닌가요?
겉보기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동력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인지치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성과 의지력에 기반을 두거든요. 내 안의 힘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자, 이런 순전한 자기 노력의 산물이죠.
아, 밧줄을 스스로 끙끙대며 끊어내려는 시도네요?
그렇죠.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의지력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이고 완성된 사역에 기반합니다. 바울의 인지전환은 끊어지지도 않은 밧줄을 끊어졌다고 억지로 상상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이미 끊어져버린 밧줄의 현실을 믿음으로 쫙 수용하고 진짜로 눈을 떠서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행위입니다.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와, 내가 아등바등 막 밧줄을 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미 툭 끊어놓은 밧줄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걸어나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는데도 여전히 묶인 코끼리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당시 로마 시민들이 매일 길거리에서 눈으로 보던 아주 피부에 팍 와닿는 비유를 바울이 하나 더 끌고 온다고요. 그게 로마의 노예제도 비유라고 들었는데요.
네, 바울의 진짜 천재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던 1세기 로마 사회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는 진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요?
로마의 노예 제도가 우리가 역사책이나 영화에서 흔히 보는 19세기 미국의 끔찍한 노예 제도와는 성격이 다소 달랐다는 겁니다.
어? 노예 제도가 다 같은 거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노예가 해방되는 비율이 뭐 0.1%도 되지 않는 아주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노예가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고 심지어 시민권을 얻는 일이 꽤 흔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절반 가까이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해방될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오, 노예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확박적인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노예들이 자기가 모은 곤으로 몸값을 직접 치렀다는 이야기도 얼핏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페쿨리움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노예가 개인적으로 팁을 받거나 품삯을 차곡차곡 모아서 만든 일종의 비자금 같은 거였죠.
비자금이요?
네. 이 페쿨리움을 모아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사기도 하고 심지어 노예 신분이면서 그 돈으로 다른 노예를 사서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해방은 이런 페쿨리움을 땀 흘려 열심히 모아서 내 힘으로 쟁취해내는 그런 불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유인데요?
바울은 옛 주인, 즉 죄와의 완전하고 단호한 단절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아, 그 부분이 참 날카롭네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 페쿨리움을 열심히 모으는 노예들이랑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무임승차를 진짜 경멸하잖아요.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과 매일 밤 야근을 해서 성과를 딱 얻어내는 이른바 허슬컬처에 아주 뼛속 깊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제일 가치 있다고 믿죠.
맞아요. 현대사회의 핵심 가치죠.
결국 사망, 즉 죽음일 뿐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무료 선물만이 영생이다.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옵니다. 이거 진짜 인간의 공로주의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폭탄선언 아닌가요?
와, 정확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삭, 즉 옵소니아라는 단어는 주로 로마 군인들이 받는 봉급이나 노예들이 육체노동을 뼈빠지게 하고 벌어들인 생활비를 의미했습니다. 내가 내 시간과 피땀을 바쳐서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대가죠.
그렇죠. 땀 흘렸으니 돈 내놔라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죄라는 악덕 주인 밑에서 아무리 허슬컬처로 일해봤자 결국 받게 되는 그 정당한 대가는 영적인 죽음뿐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허무하네요, 진짜.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선물은 고대 지중해 사회의 후원자가 피후견인에게 베푸는 아주 대가 없는 절대적 호의, 즉 은혜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죠.
아, 카리스?
네. 이것은 페쿨리움, 동전 몇 푼으로 주인이랑 흥정하거나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와르르 쏟아붓는 생명 그 자체인 거죠.
내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은혜라. 진짜 묵직하고 거대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약간 딴 이야기이긴 한데요. 옛날에 어떤 학자들은 이런 부활이나 영생, 새로운 생명에 대한 바울의 사상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교도들의 신화에서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아, 네. 20세기 초반에 종교사학파라고 불리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폈었죠. 바울의 사상이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막 겨울에 죽고 봄이 되면 싹이 터서 소생하는 이교도의 자연의 신들 신화에서 훔쳐온 거다, 뭐 이렇게요.
아, 봄이 오면 살아나는 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현재 학계에서는 이 주장이 완전히 싹 배척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 신화는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는 농경사회의 패턴일 뿐이거든요.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과 신자들의 연합 사상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같은 곳에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몸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자체의 뿌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역사의 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철저한 유대적 종말론인 거예요. 부활은 봄이 오면 싹이 트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이 낡은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음을 알리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아,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군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깊이 있는 대화의 핵심을 제가 한번 쫙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담이 물려준 유전병에 걸려서 억울하게 끙끙대다 죽어가는 피해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아주 정밀한 MRI 기계 앞에 우리 스스로의 치명적인 상태를 명백하게 진단받은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례라는 약혼 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완전히 새로운 소속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임무는 뭘까요? 바로 코끼리처럼 스스로 묶여있던 뇌를
팍 재배선에서 이미 활짝 열린 감옥문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페쿨리움 동전을 모아서 싹쓸 구하려는 노예의 허슬 컬처를 훌훌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완전한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입장권을 딱 얻어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오늘 하루의 그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주권 아래 놓이는 거거든요.
일상의 혁명이네요.
네, 우리의 뇌구조와 정체성을 매일 새롭게 리셋해서 옛 주인의 그 얄팍한 속임수에 더 이상은 속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현재 진행형의 혁명입니다.
와, 멋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정의하고 계시나요? 혹시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이라는 그 옛 주인이 바닥에 던져주는 동전 몇 입, 그 알량한 싹에 아직도 목을 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대 문헌의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이마에 딱 붙여두었던 그 낡고 초라한 꼬리표들을 미련 없이 떼어내는데 작은 용기와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혼자 곰돔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이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이나 뼈아픈 실패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완벽하고 거대한 선물로 주어졌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몸값을 억지로 지불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페클리온 비자금을 은밀하게 바치고 있나요?
아, 묵직하네요.
그것이 직장 상사의 인정이든 타인의 시선이든 말이죠.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의미 없는 동전들을 미련 없이 툭 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